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7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와 미한 동맹의 방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행태는 지난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의 현명함을 확인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동맹 차원의 방어 공약을 굳건하게 존중하고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드는 철저히 방어적 체계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주한 미군기지에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수출 제한 품목을 판매한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약 12억 달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7일 미 상무부와 법무부 등은 통신 관련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넘긴 혐의로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과 대이란 제재법을 위반했던 중국 업체 GTE가 11억 9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GTE는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로부터 관련 제품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미국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상무부의 제재를 받았었습니다. 상무부는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시 관련 기업들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 합의금을 승인할 경우 GTE의 벌금 액수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석방된 122명의 사악한 테러분자들이 전쟁터로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은 관타나모에서 풀려난 693명 중 122명이 다시 테러나 반란 활동에 참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9명, 즉 6%만이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풀려난 사람들이며 대부분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날 미국의 폭스뉴스는 미국이 예멘에 공습을 가해 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을 사살했다며 사망자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석방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검토했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며 수감자 석방을 중단하고 용의자를 추가 수감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회가 브렉시트, 즉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 대한 탈퇴 협상을 할 때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영국 상원이 7일 찬성 366표 대 반대 268표로 브렉시트와 관련한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영국의회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 이를 찬성할지 여부를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의회가 유럽연합과의 최종 협상안에 반대할 경우 메이 총리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 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수정안은 하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메이 총리는 이달 중으로 유럽연합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반대하거나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을 비판하는 외국인 활동가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방문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6일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 경제, 문화, 학술 등의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거부 운동을 촉구하거나 이를 지원한 외국 국적자들에 대해 입국 비자를 거절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품 불매운동과 투자 철회, 제재 활동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 구매를 거부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 이스라엘 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7년 3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배치 반대에는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태는 사드 배치 결정의 현명함을 각인시켜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 배치는 지난해 7월 두 동맹이 한반도 방어 역량을 위해 결정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태평양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비를 어느 곳에 배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격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에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와 미한 동맹의 방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5일의 여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태는 지난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 결정의 현명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동맹 차원의 방어 공약을 굳건하게 존중하고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특히 사드는 철저히 방어적 체계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상승과 비행, 종말 단계에서 모두 요격하도록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는 당초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배치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두 나라 군당국이 시기를 더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사드 포대는 6개 발사대와 미사일 48개, 운용병력 9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 경상북도 성주시 초전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배치 반대에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전격적으로 착수해 일부 장비가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미한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요격 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사드 장비가 지난 6일 밤 미군 C-17 수송기편으로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의 한 기지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정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전개하기 시작한 사드 체계는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영 중이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드 전개 작업이 개시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7일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방어적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체계가 미한 동맹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사드 전개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측의 경제 압박 등에 대해 미국 측과 공동 보조를 맞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7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도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사드가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만 방어용 조치이고 또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이고요.
한국군 관계자는 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장비에 한반도 전개 작업이 착수된 만큼 성주 골프장에 사드 부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에 사드 장비와 병력을 배치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성주 골프장에 울타리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성주 골프장 현장 답사를 통해 지형과 기존 시설 등에 대한 실측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지 설계를 앞둔 준비 작업입니다. 성주 골프장은 건물뿐 아니라 진입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주한미군 측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군과 한국군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한 데 대해 사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우리는 유관 측이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에 관한 입장은 명확하고 결연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이 취하는 조치는 모두 법에 따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복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군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미한일 세 나라가 긴밀한 상호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황 총리의 이날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분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도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이 같은 위협에 맞서 동맹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보복을 가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 의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높이는 한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의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국과 일본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하나도 아니고 네 대나 발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영내 불안정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완성하려는 결의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새로운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데 대해 미국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해야 하며 조속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설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평양의 미치광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해 자세한 보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상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엘 프랑켄 위원은 지난 2일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협상 없이 제재만으로는 김씨 정권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종합적인 접근법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럽연합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This shows once again that security threats that the world is facing are serious.
북한의 이번 발사는 세계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무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유럽연합이 지역 내 이웃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방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안보 제공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보다 앞서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앞으로 일본 외무상 등과 접촉해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도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issile launches by North Korea is a clear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IAEA 정기이사회 개막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의 안보에도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행한 정기이사회 개막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has shown no indication that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 준수하고 IAEA와 즉각 협력하며 IAEA 사찰관들의 북한 부재 중 발생한 일 등 모든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치밀하게 짜인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 등 정치적 동기보다는 전형적인 무기 개발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또다시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맞물렸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양한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가 잇따라 공개되고 역량 개선이 입증되면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자체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로버트 하인은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6일 BOA에 북한의 발사를 전형적인 기술 개발 과정으로 규정했습니다.
They have a accelerated development program in mind and they're moving ahead to try to implement that program.
최대한 빨리 미사일 역량을 완성하려는 개발 주체에 보다 근본적 동기를 주목하는 분석입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중국의 대북 압박 등 북한이 불만을 표출할 만한 요인은 현재 충분합니다. 하지만 존 박 하버드대 연구원도 북한의 발사를 불리한 환경에 대한 모종의 항의라기보다 기술 개발의 연장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one thing that we have to look very carefully at is the technical component. North Korea is continuing with these ballistic missile tests in an effort to continually learn and improve the capabilities.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병행해 미국을 겨냥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겠다는 최종 목표 아래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수십 년 동안 변한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미사일 분석가들은 이번 발사에서 크게 달라진 점 한 가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미사일의 원점입니다. 북한 로켓 전문가인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슨 맥도웰 박사의 설명입니다.
It's surprising if they were launched from Tongchangri. Because in the past that has been used for these larger missiles and specifically the space program.
장거리 로켓만을 발사해온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일반 군사용 미사일 시험이 이뤄진 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맥도웰 박사는 한국 당국의 분석과 달리 발사 장소가 차후 구성시 방현 비행장으로 밝혀져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종류에 대해선 이미 실험을 거듭해온 기존 형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행거리 1000km, 최대 고도 260km는 노동미사일 역량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was fired out about 1,000 kilometers and that the highest altitude it reached was about 260 kilometers. Now, that would be very characteristic of a NODONG.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패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성공을 확신하는 여러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도 고도와 사거리를 볼 때 북한이 이미 수차례 시험한 스커드 ER이나 노동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역량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is is not even the kind of missile that was tested earlier this year, the Bukiksong 2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It's not even at that level, much less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에 담긴 기술 개발 의도에 힘을 실으면서도 북중 간 앙금 등 정치적 배경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show that, you know, you cut off the coal and all this kind of stuff, but we're still not going to back off.
또 외부 압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북한의 오랜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박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북한의 한국 공격에는 사거리 1000km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최대 도시 12개에서 20개가 사거리 안에 포함된다며 중국의 미온적 대북 지지에 대한 불만 표시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lso a very strong slap at China because you don't need a 1000-kilometer range missile to hit anything in South Korea.
동시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한 상황에서 중국의 시선을 내부에서 북한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되는 도발이 훨씬 단호해진 미국의 대북 접근으로 귀결될지 여부엔 전망이 엇갈립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의 잇단 도발이 강경한 대북 조치를 선호하는 미 정부 인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위험한 방안들은 제외돼 왔다는 전례를 들었습니다.
This will strengthen the hand of those who want to take a tougher position against North Korea. Every administration will want to review the full range of options. You know,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아태 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I think the options for how to respond remain as limited today as they have been for, you know, the last 20 years.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부담 또한 고스란히 한국민이 감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 박 연구원도 군사 대응은 북핵 문제를 직시하는 매력적 선택인 듯 싶지만 득실을 따져보면 문제가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 respect to the military option, there are some appealing aspects of trying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he growing security concerns in a very direct fashion.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이 집약된 군사 시설이 중국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곳에 군사 공격을 가하는 것은 쉽사리 안보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적극적 대북 정보 유입이나 탈북 유도 등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quite 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do some information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또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한 요격 대응도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북한의 잇단 도발이 사드 배치와 영내 미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 정부의 의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is will make the new president and his team more determined to, you know, certainly to deploy THAAD.
이어 미국이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그런 옵션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6일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 취급 훈련이었다고 밝혀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자신들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과장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주일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일본 열도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한 게 주일 미군기지 타격 훈련이었음을 내비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훈련이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가 핵탄두에 해당하는 핵전투부 취급 훈련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핵탄두 탑재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로 이번 훈련이 핵탄두를 탑재한 발사 훈련이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특유의 과장을 통해 주변국들을 위협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핵물질을 넣지 않고 냉실험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실험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핵물질이 있든 없든 소위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일단 말로서 핵탄두를 실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운영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아니겠나 싶은 거죠.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핵 전문가는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구형 핵탄두가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였기 때문에 북한의 소형화 수준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북한의 주장이 일정 정도 사실을 반영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며 포병들이 김 위원장을 맞아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기 위한 미한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보복 의지를 다졌다고 언급해 이번 훈련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만일 그렇다면 미한 군사연습이 없을 때는 왜 미사일을 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일 뿐이고 일부러 미한 연합훈련 기간에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부당성을 선전하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이번 미사일 훈련과 관련한 컬러 사진 13장을 게재하며 발사 성공을 선전했습니다. 사진 가운데 네 발의 미사일이 논바닥 한가운데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네 발을 쐈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라며 주한미군 매치가 추진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필요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위협을 통해 미북 관계를 새롭게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북한을 건드릴 수 없음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제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도 통상적인 미사일 훈련인 것 같지만 동시에 네 발을 쏘므로써 새롭게 미사일 기만 전술을 연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한미의 요격 자산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는 이것을 무마시키려는 북한의 미사일 전술을 한번 시험해 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쏜다면 요격하는 측에서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전략군 김낙겸 사령관이 미사일 발사 현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총사령탑으로 불리는 김낙겸 사령관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6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을 불법으로 운용했다고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300여 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을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운항 정황이 드러난 북한 선박은 모두 8척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1718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 선박인 희천호와 천령호, 세보호, 지혜산호 등이 이름을 바꾸고 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항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지난해 3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 31척 중 8척으로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될 뿐 아니라 자산 동결 대상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항구에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정선 조치를 받았던 송평 7호의 경우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식별번호 대신 MMSI로 불리는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와 콜사인으로 통용되는 선박 호출 부호만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건조 연도가 1984년인 송평 7호는 크기나 재원 등이 제재 대상인 희천호와 동일했고 1984년 건조된 선박 중에선 이들 선박과 동일한 크기의 선박은 없었기 때문에 두 선박은 같은 선박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제재 대상인 희천호에 새로운 이름인 송평 7호를 부여했고 IMO 번호를 감추는 대신 새로운 MMSI 번호를 이용해 버젓이 해외 항구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8대의 선박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MMSI, 콜사인을 공개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숙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총 326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북한이 각 분야에서 취했던 제재 회피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깃발을 달고 수에즈 운하로 향했던 북한 선박에서 수출 금지 품목인 철광석 2.3톤과 대전차 로켓탄 3만 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으며 북한 무관이 남수단 등과 군사 계약을 맺으려는 정황도 고발했습니다. 또 에리트레아로 향하던 화물에서 발견된 북한제 군사 장비 등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콤이란 회사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글로콤과 연계된 자국 기업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총 7개 북한 은행이 최근까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에 가입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3개의 제재 대상 은행이 여전히 스위프트와 거래를 하고 있어 스위프트 측에 이들 은행의 자산이 동결 대상이란 점과 이들과의 거래가 유엔 제재법 위반이란 점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공식 구금 시설인 교화소 수감자들이 수감 기간 동안 평균 4명 중 1명꼴로 각종 질병으로 숨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 전거리 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적 있는 탈북자 20명과의 면담 조사 결과 이들을 교화소 내에서 관찰한 동료 수감자 276명 가운데 사망 비율이 2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한 수감자들이 생존 시 앓고 있던 질병에 대해서 복수 응답으로 답하라는 질문에는 영양 부족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감염성 질환이 53%, 소화기계 질환 26%, 호흡기계통 질환 24%로 나왔습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시에서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네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장량희 기자입니다.
탈북자 김마태 씨. 김 씨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라곤 누이들 뿐입니다. 전 부인과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산천에, 그리고 마음에 묻고 왔습니다. 딸의 앞길 하나만을 생각하며 미국행을 선택한 김 씨. 먹고 살기 바빠 뒤돌아볼 새 없지만 가끔씩 그리움을 추스르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그리움을 누르며 사는 김 씨를 위해 지역 한인단체가 위로잔치도 열어주고 그 덕에 마음껏 울어둬 봅니다. 북한 생각 언제 가장 많이 나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언제 가지 얼마 정도는 그저 그 명절 때, 생일날 때, 이럴 때 또 아버님 돌아가신 날 특히 그 평통에서 추석 명절을 문화회관에서 했었어요. 북한 사람 다 모여놨더니 그때 눈물 세게 흘렸어요. 이 북한에 있었다면 제가 외아들이었단 말이죠. 사랑을 세게 받고 북한에 있었으면 해마다 두 번씩은 묘지에 가죠.
해마다 두 번은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지금은 그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너무나도 그 애타서 하니까 애타서 돌아가시오. 아버지는 늙어서 돌아갔지만 우리 집안도 제가 원래 좀 수명이 다 길어요. 원래는 근데 부모님 돌아가는 건 내가 못 봤단 말이지.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살았던 김 씨에 대한 보위부의 감시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았던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기력이 약해진 김 씨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처한 상황에 속을 앓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보이는 자리는 그대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더해 김 씨의 마음을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아픔.
죽은 와이프는 차사고로 죽었죠.
차사고로요?
네. 아들은 97년도에 내가 보이부 추격을 세게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잡으러 다니는데 피하다 나니까 그때 소화불량 걸려서 아들이 죽었어요. 소화불량.
이렇게 김마태 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런 아픔은 엄마와 오빠를 잃은 하나뿐인 딸 혜미에게 따뜻한 가족을 다시 갖게 해주고 싶다는 의지를 만들었는데요. 김 씨 자신도 자유를 찾은 이 땅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도 이루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와이프를 빨리 오게 되었구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어떤 점이 이렇게 내 아내로 평생 살 사람으로?
그러니까 쭉 보니까 마음이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제가 보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혼이 힘들잖아요. 결혼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남편이 돌아갔다는 거. 이혼하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상대방에 대한 연인의 감정이 살아있겠죠? 그쵸? 원망보다도 연인의 감정이 더 살아있죠. 뭐 아쉬운 감이 더 있고 뭐 좀 더 위해줄 수 있겠죠?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조선족 여성과 역시 2015년 결혼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몸의 절반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중풍 환자지만 아내의 인품이 마음에 들어 돌봐주고 싶었다는데요. 조선족 아내에게 딸이 하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쭉 보니까 이 와이프도 괜찮지만 이 미국에서 자란 아이기 때문에 우리 딸과 잘 어울리겠고 우선 미국 문화 잘 배우고 자는 또 코리아 문화 배워야 되겠지. 아무래도 제 나라 사람인데 제 핏줄을 잊어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주 잘 통할 수 있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좋잖아요. 딸 키우는데 얼마나 좋겠지요. 딸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겠지요. 되더구나. 같이 사는데. 하고 형제간 되는 거죠.
김 씨는 아내 덕에 딸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5살 조웬인데요. 영어가 불편한 자신을 도와주고 딸 혜미의 미국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는 참 고마운 딸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에는 2년 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김 씨와는 다르게 조에는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사실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겠다고 그럴 때는 나랑 언니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어요?
내 생각에는 엄마가 너무 빨리 결혼하겠다고 말하니까 좀 갑작한 일이에서.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3년, 4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이 싫었던 건데요. 하지만 새아빠와 언니와 생활한 지 2년이 돼가는 지금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좋아요.
단짝이 생긴 건 엄마뿐만이 아닌데요. 조엔에게도 친구 같은 언니가 단짝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아서 언니 있는 기분이 모르고 그러고 어떤데 혼자 있어서 맨날 외로웠는데 언니 생겨서 같이 말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가 문제 있으면 언니한테 말할 수 있고 언니도 문제 있으면 나한테 오고 뭐 말해줄 수 있고
조에는 북한에서 온 언니의 이전 삶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기억하는 게 좀 안 좋은 기억이 돌아올까 봐 안 물어봐요. 많이.
일부러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언니가 북한을 빠져나올 때 고생한 얘긴 들었습니다.
조금만 들었어요. 길가에서 잔다고, 잤다고. 잘 안 믿고 그러고 이렇게 그 정도로 나쁠 수 있는지 생각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 게 많이 복 받았는 것 같아요.
난민으로 들어온 아빠와 언니도 곧 미국 시민이 될 거라며 기뻐하는 조엔. 언니의 미국 생활 적응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니는 미국말 진짜 빨리 배웠는 것 같아요.
둘이 영어로 얘기해요?
네. 굉장히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ESL 클래스에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빨리 배웠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엔은 아픈 엄마를 돌봐주는 언니가 고맙습니다. 친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해왔던 일을 언니와 새아빠가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조엔은 싫었던 엄마의 결혼이 그리고 낯설고 불편했던 탈북자 아빠와 언니가 받아들여졌고 이젠 가족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서로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서로 아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김 씨 가족은 행복한 모습입니다.
어떤데 말이 안 통해요.
한국말도?
네. 왜냐면 거기도 약간 사투리 있어서 나도 약간 말을 이해 안 하고 내가 말하면 또 그쪽도 안 이해하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엄마도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 이제 천천히 엄마도 이쪽 말도 이해하고 이쪽 말도 이해해서 엄마가 약간 중간에서 그냥 번역 약간 해요.
엄마가 다리가 돼주시는군요.
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다섯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 500 12345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8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 영상 4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7도. 황해도 해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5도. 함경남도 함흥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7도. 함경북도 청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6도. 양강도 해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2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7년 3월 8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VOA 세계의 뉴스 시작됩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7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와 미한 동맹의 방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행태는 지난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 결정의 현명함을 확인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동맹 차원의 방어 공약을 굳건하게 존중하고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드는 철저히 방어적 체계로 역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격 미사일 발사대 두 개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도착해 주한 미군 기지에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수출 제한 품목을 판매한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약 12억 달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7일 미 상무부와 법무부 등은 통신 관련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넘긴 혐의로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과 대이란 제재법을 위반했던 중국 업체 GTE가 11억 9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GTE는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들로부터 관련 제품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미국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상무부의 제재를 받았었습니다. 상무부는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시 관련 기업들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 합의금을 승인할 경우 GTE의 벌금 액수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 수용소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석방된 122명의 사악한 테러 분자들이 전쟁터로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미 국가정보국은 관타나모에서 풀려난 693명 중 122명이 다시 테러나 반란 활동에 참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9명, 즉 6%만이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풀려난 사람들이며 대부분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날 미국의 폭스뉴스는 미국이 예멘에 공습을 가해 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을 사살했다며 사망자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석방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비밀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7일 자체 웹사이트에 CIA의 해킹 활동과 관련된 총 8,771건의 문서를 게재한 위키리크스는 별도의 성명에서 CIA가 해킹을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텔레비전 등이 일종의 도청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일부 해킹 프로그램의 경우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했던 알레포시의 수도시설을 털어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7일 시리아와 러시아 공군의 공습과 함께 시리아와 동맹군이 알레포 동부지역으로 진격해 이 지역에 대한 재탈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프라테스강이 흐르고 있고 수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SIL이 이 지역을 장악하는 바람에 알레포 시민들은 지난 2개월간 지하수나 일반업자로부터 물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즉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 대한 탈퇴 협상을 할 때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영국 상원이 7일 브렉시트와 관련한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 이를 찬성할지 여부를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의회가 유럽연합과의 최종 협상안에 반대할 경우 메이 총리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 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